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를 인지했다면서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SR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이 발사한 SRBM들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일본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약 한 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높은 숙련도를 갖추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복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야로슬라우 체프르니 우크라이나 육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젊고 의욕이 넘치며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용감하다면서 북한군이 보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0 공수여단 소속 한 군인도 북한군 병력들이 소화기 운용에 매우 숙달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놀라운 숫자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던 용병기업 러시아 바그너그룹 병력들은 이들 북한군 병력에 비하면 그저 어린아이들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날 우크라이나군 보병 장교를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군이 전선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전투는 더욱 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전선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면서 약점을 찾아 돌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 등이 전현대전 이해 부족 등 전술적인 미숙을 지적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는 11,000명 수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속히 가지길 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언론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은 하나뿐이며 이는 푸틴에게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매우 속히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을 비판해왔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로는 논평이 필요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뒤 정상회의를 갖는데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넘게 전쟁을 끌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몇 달 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휴전안이 마침내 결실을 볼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위 중단과 함께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기습 침공으로 붙잡아간 240명가량의 인질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석방을 위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금주 내로 휴전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양측과 중재국 대표들이 만나 휴전 관련 세부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관련된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것이 잘 풀릴 경우 화요일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번 전쟁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한일 3자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은 가운데 미국의 한 전문가는 새로 들어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에 투적했다며 또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기종에 대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계열 탄도미사일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SRBM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술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이번 미사일이 보여준 사거리는 초대형 방사포보다는 짧다며 북한의 CRBM인 화성 11 라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연이은 도발에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들이 꽤 많잖아요. 단거리도 미국에 당연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이고 비록 단거리라 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일단 존재감과 또 어떤 압박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SRBM 발사를 대비 메시지로 보기엔 약하다며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시험 또는 실전훈련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의 기동력에 기동력과 화력을 검증하는 사격을 실시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인 강계, 이 북한이 이전에도 미사일을 쏜 것인가요? 좀 다소 생소한 지명인 것 같은데요.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강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강도에서 발사된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무평리라는 곳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쪽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미사일 생산기지와 각종 군수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자강도 성강군 광명리 지역에서만 200채가 넘는 마을 전체가 폭우에 휩쓸려 사라지는 등큰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당시 평안북도와 양강도보다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수해 피해 복구 상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자강도 지역에서 간만에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강도 지역의 미사일 생산 시설들이 이제 그 수해에서 전부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자강도에서 사거리가 짧은 대남 위협용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가까이의 단거리 미사일을, 그리고 자강도나 양강도처럼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 이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연관 지은 분석도 있다고요?
네, 조한범 박사는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대규모 사상 소식이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북한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러우 전쟁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북한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희생, 그 다음에 예상보다 전투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잡힌 포로 두 명은 정찰총국이라고 그러면 가장 전투력이 높은 부대거든요. 정찰총국까지 갔는데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면 인민군으로서는 사실 체면이 상당히 손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무력 시위, 본인들의 존재감 과시, 이런 걸 북한군이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일각에선 러시아 등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욱 박사는 러우 전쟁 참전한 북한 병사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무력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 일본, 한국 간 최초의 3자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거의 없었다면서 미한일 협력을 재임 중 주요 외교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Look at the Indo-Pacific. We made partnerships stronger and created new partnerships to challenge China's aggressive behavior and to rebalance.
퇴임을 일주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고 역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롭게 구축했다면서 미한일 협력 체계 구축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호주, 영국과의 3자 방위 조약인 오커스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4자 안보 협력체 쿼드 협력 단계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외교력을 강화해 미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맹국을 확보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 덕분에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w major authoritarian states are aligning more closely with one another. Iran, Russia, China, North Korea. But that's more out of weakness than
현재
out of
러시아,
strength.
중국, 이란, 북한 등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은 서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힘보다는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4년 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유리한 외교적 여건을 차기 행정부에 이양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Make no mistake, there are serious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deal with in Ukraine, in the Middle East, in the Indo-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군을 향해 발포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새로운 도전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merica's alliances meanwhile have actually never been stronger in Europe and in Asia. NATO is bigger, more unified, and our allies are stepping up to pay.
설리번 보좌관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는 더 커지고 단합됐으며 우리의 동맹국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아시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구축하고 결집시킨 동맹의 단합과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노력 덕분에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두 지역의 동맹들이 제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동시에 세계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동일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there are serious and ongoing challenges in the world. The Houthis continue to re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ISIS is trying to use the fall of Assad to regenerate.
또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후티 반군, 이슬람 국가가 제기하는 위협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역량과 수단, 그리고 우방과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번 전쟁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보병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모든 면에서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n't go into specific intelligence other than to say, you know, all indications are that these are relatively well-disciplined, competent.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파병 북한군의 역량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모든 정황상 그들은 비교적 잘 훈련되고 유능한 병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분명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우리는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많은 부분을 탈환하면서 북한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러시아가 12,000명의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상당한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Russia was able to introduce 12,000 DPRK forces onto the battlefield, I mean that's certainly a significant.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싸우고 있고 전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에 대해선 아는 게 없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군 사상자 규모와 관련해선 전장에서 1,000명 이상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수는 알지 못한다며 일부 고위 장교를 포함해 다양한 계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확인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 2명에 대한 미국의 접촉 시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북한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신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각각 턱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이들 병사가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셉 윤 신임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오늘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접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윤 대사 대리에게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김 차관은 윤 대사 대리와 양국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한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역임한 윤 대사 대리가 양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사 대리는 굳건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7일 퇴직하면서 빈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미한 동맹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3일 BOA에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지금이 지미 카터 이후 동맹의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양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트럼프와 한국 민주당 진영 내 일부에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특히 초기 몇 달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한 동맹이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So again, big picture, long term, I still think there's stability in the lines. But in the short term, there is this period of uncertainty.
여석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모두 미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취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과 대중 정책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선포로 진보적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 결과 방위비 분담, 북한, 일본과의 협력, 대러 정책, 무역, 중국, 심지어 동맹 자체 등 여러 문제에서 양국이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한국 정부 간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견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확실한 것은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에 더 큰 기여를 요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 강력한 동맹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을 위협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더욱 거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미한 동맹이 전통적인 가치나 원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이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과 파트너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 병력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MA.
여석자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영내에 주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ntioned the Trump administration possibly taking on a more hawkish stance towards China, but unable to do that, especially on the military front.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간보위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전 부보좌관은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문제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had shipbuilding, which is a huge problem for the U.S. Navy in trying to compete with China. President Trump put his finger on something very important.
여석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계속되겠지만 속도와 열의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석자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라면서 3국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협력 수준과 새로운 조치나 협력 분야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가 악화하거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미한일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But it's inevitable that i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sour or if ther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이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완벽하게 투명했다면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항상 투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디트라이 전 차석 대표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핵물질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a deal, I could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North Korea.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핵심 입장은 급격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대화와 양보의 주제가 아니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군축 대화에 미국을 참여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더 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임기 초반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정학적 상황도 과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교섭이나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단계나 중간 단계, 핵 동결 등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새로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올해 출범한 제119대 미국 의회 사이의 역학 관계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 행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게 동시에 장악하게 된 점이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했죠.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왔고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입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건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모두 장악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모두 잡으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던 1기 행정부 첫 1년 동안 의회에선 대규모 감세법 등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던 법안들이 무려 117건이나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법원 판사도 수백 명이 임명된 바 있고요.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ore leeway to pursue his preferred policy preferences. We're likely to see.
그리고 스탠거론 센터장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의회 조치가 필요한 제재 해제 문제가 의회와의 협력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서 주요 지명자 인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상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인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각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약 한 주 전부터 열며 인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최소 51표가 필요합니다. 인준에 필요한 직책은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1183석에 달합니다.
1000개가 넘군요.
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IRA 폐지가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2022년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식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가 된 법입니다.
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국 등 대미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돼서는 또 안 된다는 입장을
그렇군요.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거론 센터장은 한국 등 IRA에 따른 대미 투자가 공화당 성향에 주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 또는 공화당 지역군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 따른 대미 투자가 뭐 공화당 지역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뭐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새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온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죠. 이를 주장해온 상원의원들이 핵심위원회를 이끌게 돼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그렇습니다.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기도 했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투자 계획에서 미국이 인태지역 영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고요.
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역임한 리시 의원 역시 지난해 8월에 VOA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제임스 리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중액 요구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인사죠.
맞습니다. 리시 의원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 때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 방위비 중액에 정당성을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V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의 이런 견해와 맞물려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동맹국 방위비 압박에 큰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공화당 마스트 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나약하다고 비판했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리셔 의원, 위커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된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하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분류됩니다. 반면 마스터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에는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서 당 기조에 맞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공화당이 의석수 차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은 맷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사임으로 전체 434석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218석보다 단 한 석 많은 219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 다수당으로서는 지난 193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의석이라고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하원은 매우 근소한 차로 양당 의석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 can see happening
is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to get anything done. 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인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 같은 경우에도 하원의 이 같은 의석 구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현 기자로부터 미국의 새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사태에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 야당의 등거리 외교 정책을 통해 미한동맹 약화와 은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1일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속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동맹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한일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요. 패트린 크로닌 석자님,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평가해 주시죠.
Well, even though power is now focused on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final two week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비록 현재 미국에선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의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마지막 2주이기도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선 미한 관계가 양자간 그리고 일본과 같은 동맹과 함께 다자간에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성과가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길 바랐을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을 강조하길 원했던 거죠.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미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동안 외부의 간섭이나 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했을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지난 4년간 미국의 아주 특별한 파트너였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은 이제까지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걸 자제해왔습니다. 미국이 확고한 파트너였던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I think that Washington first and foremost wants to see stability i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미국은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안정을 원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시기는 아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주의를 포함해 그런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블링컨 장관도 그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다소 한국을 안심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윤 대통령이 한 행위 중 일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한국에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죠.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합니다. 침착하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효과적인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의 변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1%포인트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계엄 이후 한국인의 목소리와 행동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러니 석자님, 미국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경청할 거라고 보시나요?
Well, I hope so. The United States clearly needs to listen to all the voices in our Korean ally. But at the same time,
네, 그러길 바랍니다. 미국은 분명히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절차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결정한 문제고 그들은 관련해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탄핵 표결 때 한국 국회 밖에 있었는데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탄핵 표결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절차에 맡겨야 하죠. 이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탄핵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절차가 단계를 거쳐 평화롭게 진행되는 걸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신속히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내란죄 삭제는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이어진 내란죄 적용과 수사 과정의 법적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I do. I do first of all because I've lived in many countries that are democracies. They are like the United States.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들은 미국처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때때로 탄핵이나 대통령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의 일반적인 인식은 미한 관계의 핵심이 유지되고 우리의 동맹이 안정적인 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닌 박사가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런 입장에 익숙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런 전통적 미 외교 정책의 주요 노선을 고수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건 지켜봐야겠죠.
탄핵 반대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유사한 점입니다. 이런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리라 생각하시나요?
I do very much. And let me reinforce what my colleague has said. Under any circumstances...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크로닌 박사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경고음을 울릴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진지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경험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심각한 문제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잘하고 그가 실제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바랍니다. 짧은 말이나 왓츠앱에 댓글을 다는 수준이 아닌 문제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고입니다. 배를 흔들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한국, 우크라이나, 독일, 이스라엘, 파나마에서 많은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꽤 좋은 메시지입니다.
영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치인이 한국의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정치적 혼란이 시작됐을 때 언론 보도가 반윤석열 대통령 시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ell, that's the charm and beauty of America. We have a diversity of opinion. We have free speech. She is a member of Congress.
이것이 바로 미국의 매력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김은 의회의 한 의원입니다. 의회에는 534명의 다른 의원들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갖는 한국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이 1950년 이후로 한국을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여겨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의회의 개별 의원마다 해결책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의회와 워싱턴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본 요소는 한국,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우리가 필요해.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차분한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크로닝 석자님,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챗에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지를 게시했는데요. 대사관은 또 중국인들에게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윤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반윤 집회와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십니까?
Yes, the influence campaign from China has not just permeated South Korea, but the United States.
그렇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캠페인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대부분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도 침투했죠. 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계엄은 아닙니다. 그 답은 그런 영향력 캠페인에 맞설 수 있는 정책 처방을 통해 해결하는 거죠. 동시에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자국 문전에서 위기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프리 대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추가적인 사건 유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는 한국에서 어떤 정부와 상대하든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는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지난 5에서 8년 사이 감소했죠. 2016년에서 17년 사드 배치 사건 이후로요. 그들은 미사일 방어 포대를 중단시키고 이에 항의했으며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부산항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드론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 협력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협에 함께 나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한국도 헌법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로닝 석자님, 하지만 중국은 반윤 세력과 영향력 확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당은 주요 야당 대표가 친중 정책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Right, and it's not just the lead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general wants to go back to a more, what would they call a more equidistant policy.
맞습니다. 단지 대표뿐이 아니죠. 한국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등거리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강대국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를 하려는 거죠. 중국은 그런 등거리 정책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 같은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하려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중국 대사관에서 나오는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발언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겁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들키지 마라. 안 그러면 우리가 악당으로 보일 거야. 우리는 지금 미국은 떠나고 우리는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길 원한다고 말이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중국이 한국에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I think China might. I'm not an expert on China. What I have learned is that China is serious and careful.
중국이 그럴 수도 있겠죠. 전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은 중국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러시아는 뭐든지 서둘러서 해저 케이블을 끊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죠. 반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2차, 3차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에 좀 더 반대하는 세력을 지지할까?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지지할까라고 말이죠. 중국 대사관 성명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아. 그저 무고한 방관자야 라고 말하려는 거죠. 크로닝 박사 말씀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신중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 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제설 작업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주요 도로와 공장 부지에서 눈이 깨끗이 치워진 것인데 개성공단에 대한 무단 가동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8일자 위성사진에선 최근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한 개성공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등에 따르면 개성 일대에는 5일부터 다음 날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곳곳에도 눈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눈밭 곳곳에 회색빛의 아스팔트 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공장 앞 공터와 도로에서 공단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도 하얀색 대신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지 않은 빈 공터나 건물 옥상, 텃밭 등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도로와 공터, 진입로 등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눈은 사실상 개성공단 내 모든 공장 부지에서 다 치워졌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중반 신축한 개성공단 내 건물도 진입로와 바로 앞 공터가 하얀색이 아닌 회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제설 작업의 결과입니다. 개성공단 내 제설 작업은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공단 내 부지와 도로 여러 곳에 눈을 치우기 위해 적지 않은 인원도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개성공단 가동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엔 공장 건물 공터와 도로에 눈이 덮인 채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동 정황이 사실상 분명해진 지난해부터는 유독 도로와 공장 부지에 눈이 치워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정황도 더욱 뚜렷해진 것입니다. BOA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 두 곳에는 가로 30m, 세로 약 15m 크기의 하얀색 물체가 등장했으며 비슷한 시점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선 버스 수십 대가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또 작년 9월엔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는 등 도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여러 공장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물체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공터의 수풀이 정리되거나 각종 건축 폐기물이 처리된 정황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한국 버스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전해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상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조건적인 명령은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13일 많은 군인들이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전체주의적 억압과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파병 북한군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의 보고 내용은 북한 정권의 극심한 주민 탄압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Kim Jong-un's capacity to issue orders to send troops to Russia are obeyed without question. His orders to send troops to a foreign war where many of them will
시프턴 국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여지없이 그 명령이 수행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군대 파견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인권 침해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크루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서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현재까지 북한군 300여 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후방 조준 사격, 후방 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파병 사실조차 모른 채 북한 군인들이 참전한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라며 이는 독재 정권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Most disturbing is that the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old what was happening to them. The report that these two soldiers thought they were going off on practice maneuvers.
킹 전 특사는 군인들은 해외 파병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다면서 북한 군인들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이고르 크레스틴 글로벌 정책 담당 이사는 BOA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북한 군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스틴 이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이웃국가인 한국 및 일본, 미국에 대한 미래의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같은 전개는 자유세계가 크게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이날 BOA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북한 군인들의 피와 땀, 눈물을 착취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스칼루트 회장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전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파병 군인 가족들은 무의미한 침략 전쟁에서 이들이 희생되는 데 대해 집회를 열고 항의해야 하지만 북한에는 이런 자유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